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면서 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병력 4만 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난 한국에 이제는 지불을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면서 한국을 겨냥해 우리는 매우 부자인 어느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타임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중국 해경선 두 척과 베트남 해경선 두 척을 동원해 베이부만에서 합동 순찰을 했습니다. 베이부만은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단 사이에 있는 해역입니다. 사흘간의 합동 순찰을 통해 중국 네 척, 베트남 39척 등 총 43척의 어선들을 점검하고 12척의 선박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신문은 오늘 이 같은 합동 순찰은 앞으로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해양법 집행협력의 본보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군의 이번 남중국해 합동 순찰은 미국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의 일정으로 양국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4를 필리핀 북쪽과 서쪽 해역 등지에서 실시 중인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오늘 첫 시험운항을 실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푸젠함은 중국 상하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경 장난조선소에서 출항했으며 이번 시험운항간에 주로 항모의 추진력과 전력계통을 점검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 푸젠함은 2022년 6월 진수된 뒤 항만에 계류된 상태로 여러 시험작업을 마쳤으며 해사 운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푸젠함이 실전 배치되면 총 3척의 항모를 운용하게 됩니다. 일본 NHK 방송은 푸젠함이 기존의 중국 항모보다 더 크며 더 많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젠함이 타이완을 포함해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 동해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어제 미 정부 관리들을 만나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납치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미국 관리들을 만나 납북자의 노부모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회담 뒤 요코타 씨는 기자들에게 88살 노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 관리들과 의회 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 요코타 씨와 1살 때 어머니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협력, 해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오점을 바로잡고 실종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간 단계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간 단계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중간 단계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잘 조율해 왔다면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30일 북핵과 관련해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미국 고위층으로부터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는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런 대화에는 전제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한국의 공영방송 KBS 1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을 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 실장은 혹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덮어두고 북한한테 핵 동결하는 대신에 제재 완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미봉책으로 끝나거나 또는 북한의 핵을 일부 인정해주고 그냥 핵 군축으로 가자 이런 식의 타협책을 내비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미랄의 푸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3월 초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로선 처음 중간 단계를 언급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인 만큼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 군축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언급해 한국 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NSC 대변인은 그러나 중간 단계 의미와 미국과 한국이 중간 단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나 다른 모든 협상은 항상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every other agreement, you know, that or any other negotiation that the U.S. has had with North Korea has always involved interim steps.
세이머 전 조정관은 아마 장 실장이 말한 것은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나 중간 조치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떤 중간 조치도 비핵화를 향한 추가 조치의 기초로 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외교부의 많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해 본 결과 비핵화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말해 북한이 한 번에 완전히 무장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 he meant is that the U.S. would not stop with any partial steps. US would not stop with an interim step.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단계에 관한 미한 양국 고위 관리의 발언이 다른 것과 관련해 조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에 너무 집중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기 전에 이런 이견을 조율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means that somehow there's been a lack of coordination. It could be that the United States is so focused o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진 않지만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면서 반면 한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행돼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learned to live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e haven't been happy about them, but we've learned to live with them, whereas South Korea...
코브 전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다른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과된 국방 예산을 보면 주로 타이완을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북한을 위한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간 단계라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어서 장 실장의 발언은 조금 놀랐다면서 중간 단계 접근 방식의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협상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큰 차이나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차이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at's a miscommunication of what it means to have an interim approach or if it's because the Yoon government thinks that there has to be a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
여석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방안들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며 그래서 중간 단계라는 수사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석자는 전반적으로 미한 동맹은 굳건한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verall, I think the alliance is in a great shape, but it, you know, perhaps there needs to be more conversations about what the approach is with North Korea.
여석자는 장 실장 발언과 NSC 대변인의 발언이 다른 것이 양국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협 포함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발언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잘 조율되어 온 것 같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꽤 잘 조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statement would suggest yes, but from based on what I know how conversations have gone between the US and
여석좌는 이어 미국 NSC와 한국 국가안보실 간의 논의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북한 문제에 관한 외교적 관여와 관련해선 양국 고위급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습니다. BOA는 중간 단계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연대 강화 움직임도 우려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30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유대 강화가 우려된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rowing nexus between the PRC, Russia, and the DPRK in Iran.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5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중러 이란의 협력 심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 형태의 추가 군수품을 북한에 의지했고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다며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은 푸틴과의 제휴 때문에 더욱 당당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en North Korea again, it's becoming more confident because of its its.
그러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들을 계속 억제하고 각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지속해서 증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도 북중러 이란의 유대 심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world's gotten more complex, the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has strengthened.
브라운 의장은 특히 세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됐다며 북중러 이란 연대는 우리 모두에게 글로벌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대화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 북중러 이란 지도자들의 사진을 붙인 피켓을 들고 와 이들은 법치주의의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하고 있는 총을 든 독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비난했습니다.
I like to phrase it as dictators with rule of gun.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전쟁이 아니라 전범 푸틴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대량 학살을 자행하면서 선택한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호주는 오늘 1일 멜버른에서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를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 자금 차단 협력과 함께 양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불법적 활동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니 왕 호주 외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북한에 가능한 한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제재와 북한 고립을 무력화하는 러시아 행동이 전 세계 평화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한국과 연대를 표명하고 러시아 행동이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인의 법원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의 대북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최근 국무부 법률자문실로부터 수신한 서한 3건을 각 재판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각 서한에는 대북 소송 관련 문건이 국무부에 의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등의 대북 소송에 대한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2021년 북한의 23억 달러 배상 책임을 명시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최종 판결문과 의견서 등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해졌습니다. 법원 서기관실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외교문서의 일종인 공한을 작성했으며 올해 2월 12일 각 법원 문건을 첨부한 이 공한을 뉴욕 주재 유엔 대표부에 송부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국무부의 공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오이는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6월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에 법원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김동식 목사의 유족과 일본 적군파 희생자 유족 등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의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사법 문건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여기에 더해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 대표단을 북한에 두고 있지도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외교적 경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법무자문실은 당시 결정에 대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무부는 외국 주권 면제법 조항에 따라 북한의 법원 문건을 송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부는 최초 결정을 번복하고 북한 측에 접촉한 것입니다. 단순히 법원 문건을 전달한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창구가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과거 미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사이에는 비공식 대화 창구인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한국 언론은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뉴욕 채널이 의미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무부는 BOE에 미국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많은 대화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 미국인이 대북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이번에 거듭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대북 소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걸석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정식으로 고지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돼야 합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대북 소송인 등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적군파 테러 희생자 유족 등은 이미 지난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고 법원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송 고지는 일본 적군파 테러 희생자에겐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 2022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동식 목사의 부인인 김형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 목사 부인과 딸 등이 제기한 추가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갑작스런 행동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0일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에서 열린 미국의 타이완 정책 청문회에서 타이완 관계법과 하나의 중국 정책은 지난 45년 동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기에 이 틀을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대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3년 동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 관심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기꺼이 나서서 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ve been gratified that even just over the last three years, we've seen a prett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ountries who are willing to stand up and say that they recognize.
이어 이들 국가들이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타이완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50%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과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가 타이완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No one would win from such a scenario. There would be devastating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at I think would impact all of us, including, as you pointed out,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세계 경제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분쟁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트브링크 차관보는 인태 지역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ncreasingly, we've been able to network. Those relationships into what we call, you know, a lattice work of overlapping relationship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점점 더 역내 관계가 중첩되는 격자형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며 양자 관계에 더해 삼각공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한일,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쿼드, 오커스 등의 협력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런 관계를 자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라고 불평하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평화와 안정, 국제법 등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내 국가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이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국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 등 일부 적성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 수단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닌 옐런 재무장관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8일 발송된 서한은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안드레아 가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의 가상화폐의 의존은 국가안보 위협이 심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위협에는 이란과 북한의 가상화폐 사용 증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은 우리 국방 커뮤니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22년에만 17억 달러를 훔쳤다며 훔친 가상화폐를 모두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56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테러리스트와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가상화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도구도 위협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더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무부의 추가 권한과 이에 대한 국방부와 백악관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5월 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FUA는 백악관과 국방부, 재무부의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불법적인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믹서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었습니다.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또 지난해 8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3인 중 한 명인 러시아 국적의 로만 세메노프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함께 백악관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한 가운데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두 나라의 핵과 미사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무기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두 전문가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브라이트 소장님은 이번 방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군사, 심지어 핵사안까지도 논의될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나라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러시아에 자폭용 드론과 생산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란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No. And I'll tell you why. It may be. But they have meetings.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방문이 군사 협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다른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에서 군사 장비 확산과 관련한 실질적인 거래가 수반됐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과소평가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방문일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과 무관하게 북한과 이란은 이미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님, 해당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란은 확실히 북한 기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는 이미 오래전에 전달됐습니다. 북한은 약 10년 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 시스템에 침투해 미사일 기술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 기술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재진입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란이 재진입체를 만들게 되면 금지선을 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북한이 재진입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백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Proof, hard proof. There's enough anecdotal evidence that would lead one to believe.
제가 아는 건 지난 4월 14일에 발사된 미사일 중 다수가 에마드였고 에마드는 이 샤하브3를 더 강력히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샤하브3는 노동미사일을 모방한 것이고요. 북한은 2000년 초 이란의 샤하브3 제조시설을 지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미사일이라는 거죠. 에마드와 샤하브3의 유일한 차이점은 MRD가 더 많은 추진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MRD의 사거리는 1700km입니다. 그 미사일들 중 하나가 14일 이스라엘의 사해까지 날아갔고 나중에 회수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MRD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문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님,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무기와 관련한 협력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사안, 특히 미사일과 잠재적인 핵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하고 탄두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무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과거에는 매우 활발했고 그들은 많은 것을 터득했죠. 북한의 경우는 무기급 우라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북한도 이란이 성취한 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백톨 교수님은 북한과 이란 사이의 핵무기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There's been no proof one way or the other. It would make sense that they were, but we don't know.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협력은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 핵 협력이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협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란에 어느 정도로 무기가 확산됐는지는 모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님, 북한과 이란 간 기술 이전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이지 않습니까?
Drone technology, Iran's work quite hard to develop a whole range.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하거나 서양의 드론을 바탕으로 새 드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 등을 기반으로 한 드론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드론에 대한 전파 방해를 방지하는 기술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분야에서 확실히 협력의 잠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이란은 핵무기에 대해 북한과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백톨 교수님, 이란도 북한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Thus far, Iran has been the buyer and North Korea has been the seller.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구매자였고 북한은 판매자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체계에 이란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말대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우리가 냉전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북한, 이란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실제로 북한의 기술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이란이 40년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용으로 무언가를 팔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북한이 이란에 시스템과 기술을 판매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백톨 교수님, 중동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There have always been events, world events, instability and violence.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자 북한은 이란이 친이란 세력에 공급할 군사 물품을 팔았습니다. 2019년 들어서서는 북한은 후티에게도 공급했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마스가 자금원을 확보하면서 하마스에도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불법 무기 시장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장이 달라지고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포탄과 미사일 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엔 전문가 패널이 군사 및 기타 유형의 장비가 북한에서 다양한 나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해 왔었죠. 북한이 무기 확산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과 관련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과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대담 진행의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른바 선물 정치에 쓰이는 돈이 연간 18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선물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와 산하 국방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해 한화 기준 연간 2조 5천억 원, 미화로 약 18억 달러 규모의 통치자금을 이른바 선물 정치에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 정치에 쓰는 18억 달러엔 특권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의식주 관련 비용부터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와 의전,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 등을 누리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과 내각, 군의 각각 포진해 있는 인물들과 이들의 일정 범인의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6만 명에서 6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권층 한 사람이 연간 2만 9천 달러 정도를 사치품 등에 쓰는 셈이라는 겁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는 일반 주민의 28년치 소득에 해당한다며 이들 계층은 북한의 수령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권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변하면 지금과 같은 티켓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결국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로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그런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특권층엔 김 위원장 일가와 직계, 반계 혈족을 비롯해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각급 위원회 핵심 간부, 그리고 군의 장성, 정치위원, 국무위원회와 내각, 보위성의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특권층을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이 중 정점에 위치한 계층은 김 위원장 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 항일 빨치산, 고위층 가문 출신 엘리트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핵심 특권층의 규모는 약 2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해방 후 권력투쟁을 통해 북한 체제를 만든 백두혈통과 항일 빨치산 집단이 왕과 귀족 행세를 하는 현대판 신분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철저하게 성분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계층, 그다음에 기본계층, 복잡계층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강한 체제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방부 등의 연구 결과는 100여 명의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소비 규모에 대해선 한화로 연간 약 8,300억 원, 미화로 6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연간 곡물 부족분인 110만 톤의 96%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 위원장이 소유한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95MY 모델 한 대만 해도 거래가가 약 67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휴대전화 등 외출 차림 한 세트에 평균 19,000달러에 이르는 사치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집권 후 특각과 초대소, 비행장 등 자신의 전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집권하면서 선대 지도자에 비해 부족한 권위를 물질적인 과시를 통해 보강하려고 했고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도 선대 지도자보다 더 늘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나눈 우상화 동향도 다 연장선상입니다. 자꾸 권력층이나 주민들이 선대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자기한테 컴플렉스고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이 되면 하면 자꾸 절대 권위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지금 TV에 나오나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 김정은의 이제 현지 시찰 장면도 보면 차량을 수시대로 끌고 다니는 것도 이게 사실 과시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북한은 지난해 1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면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관련 영상엔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3인방, 즉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통치 방식은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식 석상을 통해 애민 정치를 강조해온 행동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이런 특권층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문제의식을 갖기보단 특권층을 부러워하고 이에 편입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쟤네가 그 향유하는 부의 일부가 내가 고생한 그 노력의 일부로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은 거의 저도 못했어요.
한편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보와 고위급 탈북민 심층 조사 내용 등을 취합하고 별도의 분석 모델을 만들어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3국 선박이 북한 인근 해상에서 하루 이상 사라졌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호장치를 끄고 북한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한 항적을 보인 선박은 팔라우 선적의 CC9호입니다. 중량 톤수 2,879톤의 화물선인 CC9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26일 타이완 해역을 출항해 29일 오후 1시경 황해남도 장산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뒤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CC9호가 북한 해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C9호가 다시 지도상에 나타난 것은 약 하루 뒤인 30일 오후 5시입니다. 전날 자취를 감춘 곳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것입니다. 이후 CC9호는 현지 시각 1일 새벽 4시 현재 계속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CC9호가 약 28시간 동안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CC9호는 AIS 장치를 통해 자신의 목적지를 북한 남포항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 신호를 끄기 전까지 뱃머리를 북한 남포 쪽을 향한 점 등으로 볼 때 CC9호는 약 28시간 동안 북한 항구에 기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CC9호가 어떤 이유에서 AIS를 끄고 운항했는지 의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두고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CC9호의 이 같은 운행은 IMO 규정 위반입니다. 특히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만큼 CC9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나포했습니다. 더이호는 나포되기 전까지 약 58일간 AIS 신호를 발신하지 않았는데 이때 북한 남포에 들러 무연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달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은 북한 해안에서 50에서 70마일 이내로 접근하면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꺼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만으로는 선박이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 관할의 제한 수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What normally happens is that vessels engaged in illegal activity usually switch off their AIS when they get to within 50 to 70 miles of the
실제로 BOA는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면을 확인했지만 AIS 자료에 근거한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이들 선박을 단 한 척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AIS를 끄고 라진항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선박이 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BOE의 지적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요청차 미국을 찾은 일본 방문단이 피해자들이 일괄 귀국하는 조건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전원 귀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 한, 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등의 단체 대표들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미국 방문 둘째 날인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모든 납북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약속하면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의 니시오카 츠토무 회장은 이 같은 새로운 방침과 관련해 미국 정부나 의회 관계자의 협력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오카 회장은 해제 대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국제 제재가 아닌 일본의 독자 제재가 될 것이라며 이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들의 귀국을 기원하는 파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회견장에 나온 니시오카 회장 등 방문단 9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30일 미랄의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13살 때 납북된 이후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이 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레프퍼 보좌관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친 등 납북자 가족들의 노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납북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과 재회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납치 의련 소속인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이 북한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부재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협력이 심화되고 북한 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미루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을 역임했던 야마타니 의원은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한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29일부터 방미 일정을 시작한 일본 방문단은 오는 3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 정부 관계자 및 미 의회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1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의 연관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핵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며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와 관련해 중요한 건 새 결의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앤드류 스톨라인 유럽 미디어 담당 국장은 지난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면서 식량과 건강권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Importantly, the new resolution also stresses the link between North Korea's weapons program and human rights.
그러면서 무기 체계 개발과 북한의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성평등과 사춘기 소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이 끔찍한 인권 탄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3월 15일 20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해 이런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stories and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나라 안팎의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주재 미안일 3국 대표부도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강제적이고 착취적인 노동력 이용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의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은 주민들의 만성 영양실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기류와 관련해 VOA에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와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1년 5월 1일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영국에서 개최됩니다. 185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놓는 박람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부심이 높았던 영국은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를 전 세계에 뽐내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은 이때 유리와 철을 이용한 크리스탈 궁전, 수정궁을 지었습니다. 30여 만 장이나 되는 유리를 조립해 만든 수정궁은 전 세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정궁 안에는 세계 각국에 출품한 13,000여 점의 물품과 첨단 과학기구들이 전시됐습니다. 참가국들은 이 만국 박람회를 산업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런던 만국 박람회는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1931년 5월 1일 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준공식이 열립니다. 미국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자 빌딩 1층부터 102층까지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착공한 지 14개월 만에 완공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뉴욕시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의 최고층 지위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61m 더 올려짓게 됩니다. 이로써 높이 381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후 뉴욕에서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 최고 마천루의 영예를 이어가게 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